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시를 설교 중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두 번째이고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은 엄마들에 관한 에피소드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하시는 엄마 중에서 한 분이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언젠가 저한테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토요일 날이요. 한글 학교에 가면은 전업주부인 엄마들은 화장도 하고 옷도 멋있게 하고 그렇게 오는데 마침 한글 학교에서 만나는 저희 교회 일하는 엄마들은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후드티 입고 또 모자 쓰고 오고 그래서 대충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는 얘기의 주제도 좀 달라가지고 뭐 그 커뮤니티에 있는 다른 엄마들하고 좀 주제도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와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그 대화와 느낌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느낌이었냐면 단순히 뭐 한글 학교에 어떻게 하고 오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엄마로서 일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충분히 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보살핌과 사랑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과 뭐 그러한 미안함들이 엄마의 목소리에 좀 묻어났던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업주부인 엄마들이라고 해서 아쉬움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해보게 돼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또 아이들이 우리 엄마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스스로 막 화가 나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엄마 스스로 내가 지금 도대체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건데 내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누구인가?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인격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전업주부인 엄마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엄마들처럼 아쉬움을 가지고 그래서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좀 더 애틋하게 대하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 양육이라는 것도 한국말로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즉 다른 사람의 처지나 입장이 되어보는 것, 뭐 영어로 표현하면 put other shoes on,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다른 사람의 형편을 한번 경험해 본다면 각각의 어려움과 각각의 한숨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백소영, 저희 교수님, 교회 다녀가셨던 백소영 교수님의 적당맘, 재능맘을 다시 좀 읽었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마음이라는 거죠. 트리니티 마음.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각각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에 빗댄 거죠.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세 가지를 다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엄마가 너를 낳았고, 그렇죠? 성부 하나님처럼 엄마가 너를 낳았고, 엄마가 너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처럼 엄마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엄마의 역할에 대한 그런 표현이었는데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남가주에 살 때 그런 어떤 뭐 그 학원에서 아이들 애프터스쿨 학원에서 일하던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중국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은 보통 엄마들이 학원에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좋은 학원이니까 뭐 여기서 잘 가르쳐 주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원인데 인도 아이들은 아빠들이 학원에 데려오는 게 대다수래요. 그러면서 엄마들은 그냥 학원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그렇지만은 인도 아빠들은 학원 선생님과 마주하고 앉아서 가령 수학이라면 우리 아이는 수학의 이런 부분은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희한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이에 살다 보니까는 여기는 다 인도 아빠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인도 아빠. 우리 백서연 교수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삼위일체 부모인 거죠. 삼위일체 부모. 한국의 뭐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의 촛불 시위에서부터 조국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공정과 평등이 아주 큰 이슈입니다. 베스트셀러였던 마이클 샌들의 공정하다는 착각의 원어 제목도 The Tyranny of Marriage이죠. Tyranny of Marriage.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의 횡포라는 겁니다. 능력주의의 횡포와 그 안에서 망가진 공정과 평등에 관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20대 남자를 이대남이라 그런다 그러죠. 이대남은 이대남대로, 20대 여자인 이대녀는 이대녀대로 말입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대부분들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이민 오셨다고 하더라도 1세인 부모님들의 한국 방식의 교육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이민 세대입니다. 유학이건 이민이건 간에 모두가 다 우리가 교육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하나의 씨앗교회 우리 대부분은 언어로,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수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능력, 메리트를 갖추는 것이 생존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면서 주변의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녀들을 위한 코딩 클래스를 열어서 하나라도 메리트를 갖출 수 있도록 교회도 거기에 이렇게 발벗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설교 제목대로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컨피규레이션이죠. 뭐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성경적인 컨피규레이션, 환경 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정말로 자녀 양육을 위해서 갖추어 놓아야 하는 영적인 the spiritual configuration, 영적인 환경 설정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예배와 기도의 환경 설정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환경 설정.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사무엘상 1장을 읽었는데 1장의 뒷부분을 읽었지만 사무엘상 1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던 여자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관계만을 보자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고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를 갖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인나는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는 자녀가 없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는 18절에 한나가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1장 마지막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보았던 장면인데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 앞에,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나의 기도 그리고 이런 한나의 고백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예배,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라고 묵상하였습니다. 비록 여러분, 비록 한나는 자녀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한나의 기도는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원하는 부모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또 자녀를 얻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녀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갖추었던 영적인 환경 설정은 바로 예배와 기도의 환경 설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하고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지어 자녀를 얻는 것,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자신의 태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태를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자녀를 위한 인생의 모든 문을 열고 닫고 혹은 닫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녀 양육의 어떤 지름길이라기보다는 자녀 양육의 정도, 아주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신뢰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한나가 사무엘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민혁이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원래는 그때는 그냥 그런 이름들이 유행을 해서 저는 제임스로, 제임스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그 이름처럼 사무엘이라고 저희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는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했어요. 기저귀 떼는 것, 뭐 우유 떼는 것,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소한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7절에 한나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저희 아이의 인생 포인트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디모데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바로 디모데 너 안에 있다.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예배와 기도가 바로 디모데 너 안에 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확인해 주죠. 저희 아이가 크면서 엄마와 외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민혁이가 필요할 때마다 자주 하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이거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 엄마,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엄마가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알지만 뭐 할머니한테 이거 좀 기도해달라 그래. 그런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잘 해온 것도 없지만, 그러나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아이를 제가 이렇게 학교에 드랍해 주면서 아무리 급해도 차 안에서 항상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항상 간절히 그날 하루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또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작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를 위한 환경 설정을 하시면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모들의 능력이, 부모들의 신뢰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영적인 통로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과연 예배와 기도의 영적인 환경 설정을 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정말로 그러한 환경 설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 양육을 걸어가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영적인 환경 설정은요, 소명, 콜링을 위한 환경 설정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영광.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수치. 갑자기 넘어지면 울어버려야 할 상황이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웃는 상황이고, 갑자기 멈추게 되는 경험은 분노다. 계속해서 남에게 뒤떨어지면 그것은 비참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 다음 사람을 앞지르면 그것은 행복이다. 이 모든 과정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은 죽음이다. 여러분, 무한경쟁 사회로 가는 요즘 21세기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글은 17세기의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가 쓴 글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왕정시대에서 뭐 의회 민주주의, 민주사회로 넘어가던 그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그런 면이 있죠. 수백 년 전에 세상의 어떤 전환기에 가졌던 사상가들의 생각이 지금도 밸리드한, 지금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의 결론 부분에 보면은요,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아래쪽에 있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 영육하면서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나는 뭐 중간이나 좀 기울어진 부분에 있지 않을까? 과연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러한 고민, 그러한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이 제안하는 그 결론의 중요한 한 가지는 모든 직업의 귀함, 그리고 모든 직업의 소명의식을 강조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 되게 좀 김빠지는 결론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이야기 같잖아요. 결국은 불평등하다는 것, 결국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편은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이클 샌델의 책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소명의식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사실은 올해와 작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듣고 배웠던 어떤 상황보다도 더 명확하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소명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야채 농장이나 뭐 고기 정육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도로를 보수하는 분들, 경찰들, 선생님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없다면은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모든 직업의 소명의 귀함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환경 설정이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 양육에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훈련 훈계 얘기했지만 오늘 여기서는 저는 좀 더 훈계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훈계라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인도해야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바람을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와야 하냐 하면은 여기 바로 훈계, 분별의 권위, 지혜의 권위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무슨 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분 서신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세기 교회들, 그 교회들은요 세상을 지배하던 팍스 로마나의 정치 윤리, 경제 윤리, 도덕과 힘의 윤리.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생각들이 돌고 돕니다. 모양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정치의 윤리, 돈의 윤리, 힘의 윤리, 공정의 윤리, 세상 가치의 윤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바로 생각은 샬롬의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돕고 우리의 삶의 실제는 소명의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Think globally, live locally. 그렇죠? 뭐 생각은 아주 크게 하고 삶은 여기서 아주 로컬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합니다. 샬롬과 소명은요. 성경에서 샬롬과 소명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단어들이고 가치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말씀 이사야에서 11장에 보면은요. 이리와 어린 양, 송아지와 새끼 사자, 암소와 곰, 젖먹이 아이와 독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그리고 있죠. 그게 바로 샬롬의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샬롬이라고 해서 나 자신이 없어지거나 나 자신이 부정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그 동물들이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송아지, 새끼 사자, 곰, 독사, 젖먹이, 아이. 거기 나오는 대로 모두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어떤 자기 나름의 능력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그 각기 달라 보이는 것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마이클 샌들 이전에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영적인 환경 설정은 각계격파식의 성공주의 인생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소명이 인정받고 쓰임받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는 그 가치가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던 그것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영적인 환경 설정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의 눈길을 끈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 도배사 이야기라는 겁니다. 청년 도배사. 도배 아시죠? 집안에 그 벽지 붙이고 하는 그 도배사. 근데 청년이에요. 청년 도배사. 그 책의 저자는요, 젊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예. 양력을 읽어보니까는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무얼 할까 하다가 평소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도배 일을 좀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예, 막 소위 얘기하는 건축, 노가다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20대 여자 아가씨가 도배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그 일을 시작하니까는 주변의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와, 그런 일을 하다니 대단하네. 두 번째는 너가 좀 그런 일을 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니? 세 번째 반응은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니? 라는 겁니다. 그런 일 혹은 그 일, 도배는 그냥 그런 거죠. 그 저자의 부모님은 아는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해요. 따님이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하고 눈 맞아서 결혼하면은 어떡하시게요? 그런 일 하는 사람하고 눈 맞아서 결혼하면 어떡하시게요? 한마디로 그런 일에 관한 오해와 편견입니다. 도배라고 하는 그런 일에 관한 오해와 편견. 여러분, 우리는 소명이라는 말로 언제까지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다니엘이 올랐던 고위직, 안정직만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요셉, 다니엘 못지않게 우리가 보잖아요. 뭐 어부나 양치는 목자, 뭐 옷감 장사, 세리, 뭐 아이를 받는 미드와이프, 뭐 이런 것들처럼 뭐 너무 평범하거나 심지어는 손가락질 받던 직업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성취해 가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 작은 조각이야. 너는 정말 빛나지 않는 평범한 조각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네가 없으면 이 세상,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 이 하나님 나라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비록 작은 조각 같은 너라도 네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영적인 자녀 양육의 환경 설정을 만들어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의 환경 설정, 소명을 위한 환경 설정, 그리고 마지막이, 여러분, 자녀 양육은요, 인생 전체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 설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회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회심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는 변화와 성숙은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자녀 양육은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 부모의 품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요, 사건이죠. 자녀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로 자라나고, 그리고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과정이에요. 고등학교까지만 자녀 양육에 성공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성장하는 만큼 자녀가 성장합니다. 부모가 성숙해지는 만큼 자녀가 성숙해지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 어쩌다가 그 선악과를 먹었니? 그랬더니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짝 지어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부인 탓을 하죠.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물으시니까는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저를 속였기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도 남 탓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가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담과 하와도 서로 남탓을 하죠. 저는 책임이 없다 그래요. 부모의 미성숙함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들이 뭐라 그래요? 형이 동생을 향해서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릅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대로 자녀에게 그 미성숙함이 대물림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부모로서 먼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젊은 부모이거나 나이가 많은 부모이거나,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가 다 그런 70대까지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때마다 40대의 부모, 50대의 부모, 60대, 70대의 부모의 역할은 우리가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예전에 해보고, 아, 내가 잘 못했으니까 반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부모님들의 미성숙함, 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혹은 티네이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커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자녀 양육이 끝나는 게, 다시 말해서 부모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 역할은 바로 우리 자신의 회개와 성숙을 말하는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다 성인이 된, 가정을 이룬,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저도, 예, 앞으로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자녀 양육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양육은요, 성취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자녀 양육은 성공이 아니고 기다림이에요. 자녀 양육은 관계이고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저희 아이가 대학에 가던, 신입생 입학식을 하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 뭐 돌아보면은 뭐 기독교 대학에 갔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인데, 얘가 진짜 우리 아이한테 정말 좋은 학교에 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 우리 아이가 대학교 입학식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대학 입학식 날 채플에서 입학식을 하는데요. 그날 그 학교에 교목 되시는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교목 되시는 분이 부모와 아이들에게 입학식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메시지에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뵀던 그 설교자 가운데 정말 최고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저희 아내와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와, 이런 교목에게 일주일마다 매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아이는 정말 얼마나 복된가. 신앙의 어려움이 있다면은 교목에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기도받을 수 있는 이런 학교에 온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로 그렇게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가 4년 동안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아이가요, 4년 학교 다니면서 주중에 학교에서 드려지는 채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 예. 그 학교 안에 있던 채플은요, 주일이 되면 그 학교 예배당은 지역교회 예배 장소로 사용이 되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대학생들이 차가 없으니까 거기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와 주일 밤 8시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에 참석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토요일까지 경건하게 살던 애들, 소위 안 노는 애들. 그래야 토요일에 일찍 자야 주일에 11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8시 예배는 어떤 애들이에요? 주일 토요일 밤까지 그냥 뭐 놀고 뭐 새벽까지 놀고 그러다가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빠진 애들. 그런 애들이 가는 예배가 주일 저녁 8시 예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민혁아, 너는 주로 어느 예배를 가니? 주로가 아니라 아빠, 나는 저녁 8시 예배를 가지. 그리고 저녁 8시 예배는 아빠, 우리 학교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뭐야? 그랬더니만 Sinner's Chapel이래요. Sinner's Chapel, 죄인들의 채플. 11시 예배에 가지 못한 죄인들. 오전 11시 예배에 가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채플이 주일 저녁 8시 채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채플 참석이 웬 말입니까? 예. 저희가 좀 복장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대학 다니면서 신앙을 잃어버린다 그러더니만은, 또 얘도 이러나? 예. 아이를 생각하면서 관계가 중요하다, 기다림이다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졸업을 했더니만 그렇게 주일 예배 빠지기를 밥 먹듯이 하던 애가 자기가 원하던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인들이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은혜를 받고 메시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저도 세례용 티셔츠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서 세례받겠다고 할 만큼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에서 다시 세례도 받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도 다시 재점검하고 헌신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 양육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성취보다는 관계를 선택한 기다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주로 구원과 관련하여서 해석하고 읽지만, 그리고 그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 비유는 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으로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의 아버지는 관계를 선택한 기다림의 아버지라는 거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렇죠? 그런 작은 아들과의 관계를 아버지가 포기해버렸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그렇죠? 아마도 매일 문 밖에서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이고 거기서 어쩌면 큰아들이 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 공감할 수 있는 자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큰아들, 성취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것만을 추구하던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동생이 돌아온 자리에,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지만 그 큰아들이 정말 갔는지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최소한도 그 큰아들을 잔치로 초대하는 아버지는요, 큰아들과의 사이에서도 성취보다는 관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성취지향적이기 때문에 반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 양육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큰아들을 기다려주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여전히 부모인 우리가 보면 미숙하고 모자란 것들이 있지만 어찌 그것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 양육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에 성령에다 심는 사람, 예배와 기도로 심는 부모, 그렇죠? 소명의 환경 설정을 하는 부모, 샬롬과 소명을 가르치는 부모, 바로 그렇게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이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로, 관계와 기다림으로 인내한다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우리가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정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된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그렇죠?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콜링, 영광스러운 부르심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부르심에 걸맞게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머물러 있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그러한 자녀 양육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그 길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